헌법인 민주주의. 헌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데요. 이런 헌법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조미래 연구원과 함께 헌법성 민주주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규모 전쟁이죠.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네. 제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면서 시작되었고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은 4년 동안 이어졌고 독일의 항복으로 끝이 났죠.
이 대규모 전쟁이 독일 혁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세계대전에 대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독일 혁명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네. 독일 혁명은 1918년 11월 7일에 일어났고 11월 혁명이라고 불립니다.
11월에 일어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네. 저희가 계속해서 각 나라의 헌법과 혁명의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혁명은 시민들의 주도로 일어난 혁명, 즉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 영국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시민혁명에 대해 다루었고 모두 왕의 절대 권리에 도전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혁명의 진행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의 원리,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선언문들도 발표되고 혁명의 결과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온 각 나라의 헌법과 시민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대략적으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할 독일의 11월 혁명 역시 그러한 흐름을 따라 전개가 될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독일 11월 혁명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발생했고 그 전개 과정은 어떠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듣고 싶네요.
독일의 11월 혁명은 제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어나는데요. 당시에는 독일의 패배가 거의 확정된 시점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 속한 연합국적으로 거의 기울었죠?
네. 그래서 위에서도 휴전협상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1918년 10월 말 독일 해군의 윗선에서 독일 영해를 지나는 영국 함선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독일의 패배가 기정사실화되던 때에 갑자기 공격 명령이라니 누가 봐도 뻔한 결과 아닌가요?
네. 웃긴 게 이 명령은 황제가 승인한 거기도 한데요. 사실 일반 병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병들은 살기 위해 해군 사령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1918년 11월 3일 킬 항구라는 곳에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을 시작으로 독일 11월 혁명이 시작된 거군요.
네. 무려 8만 명의 수병들이 전쟁이 아닌 자유와 빵을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해군 장교들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해버립니다. 당시 킬 항구에는 그러한 병사들 말고 일반 노동자들도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고 자신들도 파업을 하고 수병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러한 해군 사령부의 명령이 말도 안 된 거잖아요. 그들 역시 4년간의 전쟁에 지칠 대로 지쳐 전쟁이 어서 끝나기를 원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노동자들까지 봉기에 합세했고 11월 4일에는 노동자와 병사들이 힘을 모아 평의회를 만들고 킬 도시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봉기의 열기가 독일 전역으로 확대되는데요. 봉기가 시작된 지 6일 만에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혁명이 시작된 독일의 도시 킬에서 수도 베를린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죠?
독일의 킬은 독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베를린은 동쪽에 위치하는데요. 거리상으로는 거의 3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절대로 아니네요. 혁명의 열기가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 내에 멀리까지 퍼진 걸 보면 전쟁이 끝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당시 전쟁은 병사들 간의 싸움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과 대량 학살도 전쟁 중에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경우 전쟁에 반대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역시 4년 동안 지속된 전쟁에 많이 지쳐 있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제 독일의 패배가 기정사실화 됐는데 갑자기 해군 사령부의 명령이 내렸잖아요. 반격하라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우리 해병들을 대포밥으로 내모는 거나 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일 곳곳에서는 병사와 노동자들이 만든 평의회가 기존의 지방 정부들을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은 전쟁 중지와 황제의 퇴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결국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는 11월 9일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독일에서도 황제에 의한 정치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군요. 그런데 이 11월 혁명에서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열망했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들이 봉기를 일으킨 이유는 전쟁 중지와 평화를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원님 말씀대로 11월 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은 바로 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관련돼요.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황제의 퇴위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민주주의의 이념 같은 게 자리 잡혀 있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황제가 퇴위하고 나서 다음 새로운 황제가 들어온 게 아니라 민주적 내용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왕이 없는 공화국이 수립되었던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11월 혁명 이전부터 이미 군주 독재에 대한 반대, 민주화를 향한 열망 같은 경향이 독일에도 존재했다는 거네요.
네. 이 11월 혁명이 있기 70년 전인 1848년 독일에서 또 다른 혁명이 있었습니다. 1848년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난 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를 통틀어서 1848년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혁명은 빈 체제에 대항한 자유주의 운동의 성격을 띄었어요.
빈 체제라면 시민혁명 결과 형성되고 있던 자유주의, 민주주의 흐름을 억누르고자 만들어진 체제잖아요. 이 체제에서는 과거 왕정체제로의 복귀를 추구했고요.
네, 이러한 빈 체제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만 갔고 결국 혁명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1848년 1월 이탈리아에서 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데요. 왕의 전제정치에 반대하여 농민 중심의 민중봉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어서 2월에는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주장하며 봉기를 일으켰고 3월에는 독일 자유주의자들이 구체제의 타도를 위해 혁명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서 혁명의 열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네요.
네,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유럽 국가들은 한 대륙에 오밀조밀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혁명이나 사상 같은 것도 서로 쉽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 게 저 멀리 있는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에서도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유럽 나라들도 서로 가까이에 있으니 그렇게 혁명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1848년 독일에서 일어난 혁명은 3월에 일어났다고 하여 3월 혁명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혁명의 전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당시 혁명 주도 세력이 목표한 바는 연방 국가였던 독일을 하나의 통일 국가로 만드는 것, 구체제의 타도, 자유주의 헌법의 제정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었고요. 이 혁명으로 인해 국민의회가 열리고 그곳에서 독일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보장, 민주주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 초안이 제정되면서 혁명은 성공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억압으로 이 혁명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848년 혁명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대세였지만 모든 나라에서 혁명이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나 보네요.
네.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1848년의 혁명들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혁명의 물결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은 더욱 확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미 사람들의 인식 속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점점 자리 잡아갔고 이를 기반으로 1918년에 독일의 11월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모든 혁명이 단번에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를 겪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사상들이 더욱 확산되고 사람들도 점차 성숙해지는 과정을 차근차근 겪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쯤에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11월 혁명은 수병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들은 전쟁 종료와 평화, 황제의 퇴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점에는 오래전부터 발달해온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11월 혁명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11월 혁명은 1918년 11월 4일 킬 도시에서 일어났고 6일 만에 독일의 수도 베를린까지 혁명이 퍼지게 됩니다. 이 베를린에서는 혁명에 참여한 정치 세력이 둘로 갈리는데요. 하나는 프리드리 에베르트가 이끄는 사회민주당, 다른 하나는 카를 리프크네이트가 이끄는 스파르타쿠스당입니다. 이 둘이 추구하는 국가 간이 서로 달랐는데요. 사회민주당은 입헌군주제 국가, 스파르타쿠스당은 사회주의 공화국이 독일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둘 모두 황제에 의한 독재 전제 정치에는 반대했던 거네요.
네. 11월 9일 황제가 물러나고 재정이 무너졌고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히가 총리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민주당은 사회주의 세력, 즉 스파르타쿠스단을 싫어했고 노동자나 시민보다 독일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구체제의 유지를 선호했던 세력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민주당은 보수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이러한 사회민주당에 반발하여 노동자와 스파르타쿠스단이 봉기를 일으키는데요. 사회민주당은 그것을 폭동으로 규정하여 무력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2월 혼란한 틈 속에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되고 그에 기반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되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사회민주당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가 앉게 됩니다.
네, 오늘 1918년 독일의 11월 혁명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혁명이라는 것은 한 번에 성공할 수가 없고 한 번 혁명을 시작한 데서 그 정부를 뒤집거나 민주주의가 금방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성공과 실패가 반복이 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서도 지금 그래요. 어떻게 보면 독재잖아요. 1인 독재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겁에 질려서 이제 그게 정면에 드러내놓고 한 거를 못하잖아요. 뒤에 앉아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북한에도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이제 독일의 11월 혁명처럼 한 번쯤 좀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조미래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